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런 것을 연종의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할렐루야. 맥주 감사절은 성경에서 여러 이름들로 불리웁니다. 첫째는 오늘 본문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맥주절을 하 그하가 찌르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하면은 추수절기가 됩니다. 또 이 맥주 감사절을 민수기 28장 26절에서는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절기,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절기라 불리워지기도 합니다. 또 출애굽기 24장 32절에서는 맥주의 초실절이라고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성경을 아시는 분들은 좀 혼돈이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유월절 다음 날인 초실절과 초실절로부터 50일째가 되는 맥주의 초실절과 초실절이란 말이 같이 나와서 혼돈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설명을 드리면 유월절 다음 날인 초실절은 새해가 돼서 첫 번째 수확한 곡식으로 제사를 드리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는 지금 이스라엘을 따라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스라엘에서는 첫 번째 수확이 어떤 곡식이 수확이 되느냐? 보리가 제일 처음 수확이 됩니다. 그래서 초실절에 첫 번째 수확한 곡식은 보리가 되고 유월절이 지나 50일째가 돼서 수확되는 첫 열매는 보리가 아니라 이제 밀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보리를 바칠 때는 초실절, 밀의 첫 이삭을 바칠 때는 맥추절이 된다 이 말입니다. 또 맥추절은 지금 50일 유월절 초실절 지난 다음에 50일 이후라고 그랬죠. 그래서 칠칠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안식일까지 7일이 걸리잖아요. 그게 7번 되풀이 되고 50일째 되는 날. 그래서 칠칠절. 그래서 50일째가 되기 때문에 오순절이라고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유대 전통을 따르면 금년 이 맥주 감사절, 유대 전통으로 따라서 그러면은 언제냐? 금년 2025년 6월 1일 해가 진 후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은 하루가 저녁이 지나며 다음 날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될 때 하루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2025년 6월 1일서부터 6월 2일 해가 지기까지가 바로 이 맥주 감사절이 됩니다. 그런데 이 맥주절은 AD 70년 예루살렘이 함락된 이후로부터는 성전이 없어졌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첫 열매를 바치는 의식이 폐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맥주 감사주일로 예배를 드린 것은 이 이스라엘의 맥주절과 다른 날이 됩니다. 이번에 6월 1일째가 1일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오늘 지금 7월 6일 아니에요. 왜 다르냐? 이것은 한국의 이 내용으로 맞췄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한국 농경 내용을 보면은 전반기에 보리 수확하고 후반기에 쌀을 수확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통 한국에는 보리 수확을 언제 하냐? 6월 말쯤에 합니다. 6월 말쯤에. 그래서 한국 교회가 정했어요. 이제 유대 저거하고 이 날짜가 안 맞으니까 야 우리 그래도 첫 이삭을 바쳐야 되니까 우리 보리 농사 끝나고 첫 이삭을 바치는 7월 첫째 주를 우리 한국에서는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키자 하고 약속을 하고 그 다음부터 한국 맥주 감사절은 바로 7월 첫째 주일이 됩니다. 여하튼 이 유월절 이 맥주절 이스라엘의 맥주절이나 한국의 맥주 감사절이나 내용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의미는 왜 맥주 감사절을 드리느냐? 그러니까 모든 수확물을 거두게 하신 하나님께 먼저 그리고 감사를 돌리며 하나님을 잊지 않기 위한 내용이 바로 맥주 감사절입니다. 모든 절기가 하나님을 잊지 말자. 우리 인간은 어때요? 계속 되풀이하지 않으면 잊어버리는 게 인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절기를 두어서 하나님 잊지 않게, 딴 날은 다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절기 때는 잊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게끔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절기를 주신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구약의 모든 내용은 다 누구를 증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죠. 그래서 구약은 메시아가 올 것이다. 그러나 신약은 뭡니까? 그 메시아, 오실 메시아가 바로 오셨다. 바로 이분이 그분이다 라는 것이 신약입니다. 이 약속이죠. 그러나 이제 마지막 때 신약의 맨 마지막 계시록에서는 뭐라고 그러냐? 그 왔던 그분이 다시 우리에게 오신다라는 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성도들이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의 약속이 됩니다. 그래서 모든 절기 또한 누구를 증거하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주님이 신약 때 안식일날 구약을 따지면 아무것도 일하지 말아야죠.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이 밭을 지나가면서 손으로 이삭을 긁어가지고 먹고 말씀 증거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적을 했죠. 그래서 네가 이단이야 하고 말이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마태 12장 8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그러니까 모든 절기의 주인,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다 라고 선포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의 5대 절기는 모두가 예수님과 연결이 되어 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월절은 유월절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십자가에 흘리신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함을 받는 것을 그림자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유월절 다음 날부터 시작되는 일주일간의 무교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성도들이 이제 앞으로 이 세상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느냐, 누룩이 없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이 됩니다. 특히나 이제는 죄를 다 씻어줬으니 죄악과 상관없이 사는 삶을 살아라. 그게 무교절입니다. 그 다음에 이 초실절, 무교절 기간 중 이제 안식일이 다음 날인 주일인 초실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죠. 그날이 주일이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도 이제 뭐가 되느냐? 새로운 열매, 새로운 피조물의 첫 열매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는 것이 초실절입니다. 예수님은 첫 열매가 아니라 예수 믿는 우리도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 앞에 새 생명의 열매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오늘 우리가 말하는 칠칠절은 이제 구속의 첫 열매, 정확하게 말하면 성령의 열매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까 칠칠절이 오순절이라고 했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지만 진정으로 우리의 구속의 시작, 또 우리가 맺혀야 되는 성령의 열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와야 된다. 성령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나팔절은 성령을 받은 우리 성도가 주님 다시 오실 때를 우리가 기다리는 거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천사들의 나팔 소리와 함께 주님과 천사들이 공중에서 재림함을 맞습니다. 그때 우리들이 어떠해야 돼요? 바로 말세의 복음의 그 내용을 듣고 또 정과 흠과 영혼 육간의 그런 내용이 없이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나팔절은 뭐예요? 마지막 경고입니다. 마지막 경고. 이제 때가 됐어. 오신다. 그 다음에 속죄는 뭡니까? 모든 죄사함을 받아 하나님의 나팔 소리에 따라서 말씀대로 산 자들이 하나님 나라로 입성하기에 분별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완성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죠? 이제 하늘나라 가기에 합당한 자로 영화의 차원까지 올라가는 날이 무슨 날이다? 대속죄일이다. 그 다음에 이러한 대속죄일 날 이제 완성이 된 우리들을 이제 새 예루살렘성에 하나님의 장막에 함께 예수, 우리들이 거하는 내용을 보여준 것이 바로 수장절, 장막절이 됩니다. 그래서 여하튼 이 지금 무교절, 맥추절 하루 하나만 지금 오늘 우리가 절기를 지키고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모든 절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져야 될 내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구속사업의 구원 역사에 동참할 때 모든 절기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맥추절은 특히나 어떠한 우리에게 깊은 내용을 갖고 있느냐? 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첫 열매 성전이 무너진 다음서부터 성전이 없으니까 예배를 못 드리잖아요. 지금도 예루살렘에 가면은 그 예루살렘에 성전이 없습니다. 그 성전 자리에 모하메시 있는 그 아마르 사원이 있죠. 오마르 사원이. 그러니까 이 성경을 볼 때 이 칠칠절에 정말 영적인 중요한 날은 우리가 언제로 잡고 있느냐? 보이는 곡식을 바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시내산에서 출애굽한 후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율법, 계명을 받은 날을 이 신구약은 부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출애굽을 한 후 첫 유월절과 초실절 지난 후 50일째 되는 날 그때의 날짜로 보면 3월 6일이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신명기 9장 10절에 나옵니다. 거기에 뭐라고 말씀했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으로 다 끌어다 모으셨어요. 명령하셨죠. 그 모세를 통해서 선포하는 거예요. 이제 너희들이 내가 너에게 이른 모든 말을 잘 듣고 언약을 지키면 너희가 내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또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그러니까 내 말 잘 듣고 내 말대로 살겠느냐? 물어본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해라. 전부 다 모세만이 아니라 모든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멘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라고 고백을 한 날이 바로 맥추절의 날짜인 출애굽하고 50일째 되는 날이 됩니다. 그래서 이 날을 하나님은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느냐? 총회의 날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총회란 건 뭐예요? 모든 사람이 다 모이는 겁니다. 그런데 모여서 하나님이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 선포대로 살겠다? 아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그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 관계를 맺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고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선포가 되는 거룩한 날이 바로 맥추절이 된다. 이 내용을 자꾸 잊어버려요. 공부를 시키고 많이 해도 많은 사람들이 아 그땐 다 머리 꺼덕꺼덕 하는데 아 맥추절의 가장 이 핵심은 총회의 날이로구나. 하나님과 내가 언약을 맺는 정말 언약 백성이 된 날이로구나 라는 것을 자꾸 잊어버립니다. 중요한 것은 언약 백성이 됐으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제 그 전까지 어떻게 살든 상관없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 하면서 지 멋대로 산 내용들이 있죠. 하나님도 모르고 살았던 내용들이 있죠. 그러나 이제 언약을 백성이 됐으면은 이제는 삶의 내용이 달라져야 된다. 바로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자가 돼야 된다. 이것이 바로 맥주절을 맞이할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다시 한번 약속을 하고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을 하는 날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맥주절이 신약에 와서 아주 우리에게 큰 아주 기념비적인 날로 바뀐 게 있습니다. 바로 그날이 뭐냐? 성령이 우리에게 내려온 날이 바로 이 맥추절이 됩니다. 칠칠절이어서 오순절,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후 50일째 되는 날, 그러니까 초실절 지난 다음에 50일째 되는 날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령님이, 진리의 성령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임하였다. 그때도 어떤 일이 있었느냐? 모든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핍박을 받아서 예루살렘도 다 뿔뿔이 흩어졌죠.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이 선포가 된 거예요. 예수님의 선포가, 야, 다 모여 진리의 성령을 내려주신다고 했어. 그러니까 그 모든 퍼져 있는 디아스포라라고 그러죠. 유대인들이, 그리스도 유대인들이 다 모인 거예요. 어디서? 예루살렘에서. 그래서 그들이 다 모여가지고 한 곳에서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성령 내리게 해달라고. 그러자 50일 날 그날 홀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했다. 그러니까 총회죠. 모인 곳에 하나님의 성령이 내렸습니다.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느니라. 이 말씀이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 원어 그대로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 큰 바람이 불더니, 큰 소리가 들더니 그 집에 큰 불이 내려온 거예요. 내려오면서 그 불이 쫙 갈라지면서 혓바닥 같은 모양으로 각 사람들의 머리 위에 딱딱딱딱딱 서 있는 거예요. 그게 성령이 임한 거예요. 그래서 왜 성령이 임함이 중요하냐? 이 성령을 통해서 이 예수를 믿는 모든 그 총회, 공동체가 뭐가 되냐?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그게 신약에서의 이 오순절은 분명 성령 강림이지만 성령 강림을 통해서 뭐가 탄생이 됐느냐? 교회가 탄생이 됐다. 그러니까 구약 때는 언약 백성이 탄생이 된 거라면 신약에 와서는 뭐가 됐냐? 교회가 탄생이 된 것이 바로 맥추절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차별이 없어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뭐나 남녀노소 관계없이 모두가 성령을 통해서 한 몸이 됐다는 겁니다. 성령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령을 통해 하나님이 깊은 데까지 통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해주시는 성령의 가장 먼저적인 우선적인 중요한 내용이 있지만 진짜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성령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다는 겁니다. 그냥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한 몸이 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합체가 되는 거예요. 합체. 너 따로 나 따로가 아니라 하나가 되는 역사가 성령의 역사가 된다 이겁니다. 교회가 시끄럽고 떠들고 한마디로 복잡합니다. 싸우고 그건 뭐예요? 성령을 받지 못해서 그래요. 성령을 받았더라도 성령을 한마디로 쫓아낸 거예요. 자기 의미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사는 내용이 때문에 성령님의 성전이 이 집이 될 수가 없어서 성령이 떠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고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된 것을 구약에서도 벌써 미리 예언을 해놨습니다. 어떻게 예언을 해놨느냐? 맥추절 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죠. 근데 떡을 바치는데 그 떡을 바칠 때 우리가 전설병이라고도 하잖아요. 근데 이 맥추절 때 드리는 떡에는 뭐가 들어가느냐? 누룩이 들어가는 거예요. 원래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 떡에는 누룩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맥추절 드릴 때는 야, 누룩 넣어. 그리고 떡 두 개를 만들어. 근데 이거는요, 먹는 거지 번제 제물로, 이렇게 다시 말하면 이 화제로 바치는 게 아닙니다. 이거 분명히 알고 있어야 돼요. 바치는 게 아니야. 우리가 먹는 거예요. 이 두 개의 누룩이 들어간 내용은 뭘 의미하고 있느냐? 첫째는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한 몸이 된 유대인과 이방인 신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둘이 하나가 된다. 또 비록 죄가 누룩이 죄를 상징하잖아요. 우리를 부풀게 하는 거. 이 죄를 가지고 있지만 십자가의 피로 깨끗이 씻김을 받아 정과 흠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새 신부로 받쳐진다는 것을 또 우리에게 그림자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 말씀이 레위기 23장 16절부터 17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순절 성령을 받은 저희들에게는 이제 또 뭐가 우리에게 우리가 바뀌는 내용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임하여야 진정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새 사람이 됐다라는 것을 인정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세례 요한을 통해서 우리가 세례를 받죠. 물세례. 그게 물세례를 받는 건 어때요?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물세례예요. 그러나 죄사함을 받으면 언제든지 다시 어때요? 오염될 수 있어. 그러나 이제 성령의 세례를 받게 되면 다시 오염되지 않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새 사람이 되는 내용이, 그래서 세례 요한이 나는 물세례를 들지만 너희들이 아직 받지 않은 게 있어. 불세례 성령 세례를 예수님부터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이 성령 세례를 받은 이 초대교회의 내용을 보면은 그때부터 진정한 회개 운동이 시작이 됐습니다. 아, 정말 내가 죄졌구나. 회개 운동이 시작되고 이제 새 사람이 돼서 이 내용을 나만이 아니라 많은 자들에게 이 귀하고 복된 자리에 동참하게끔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를, 성령 세례를 많은 자들에게 전파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기록된 것이 바로 사도행전이에요. 사도행전은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행전이라고 합니다. 성령이 임하고 나서부터 사도들이 바뀌고 그 성령이 믿는 자들을 통해서 어떻게 교회 운동이 일어나고 어떻게 교회가 부흥되고 어떻게 말씀이 세계 전국에 전체에 전파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모든 자들이 정말 성령의 불을 받아서 뜨거운 마음으로 가슴으로 전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성령의 역사, 성령의 권능의 역사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셨을 때도 겨우 예루살렘 그 이스라엘 그 안에서 벗어나지 못했죠. 근데 성령 세례를 받고 나서부터는 이 말씀이 어때요?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퍼져 전파하는 일이 있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신약의 모든 성도들은, 성령 세례를 받은 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너희들이 성령의 첫 열매다. 그러니까 성령 세례를 받고 나서 하나님 앞에 첫 열매,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듯이 우리 또한 진리의 말씀으로 피조물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가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임함으로 성령의 첫 열매가 됐다고 로마서 8장 23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첫 열매가 되어야 비로소 진리의 말씀을 쫓아 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이 야고보서 1장 18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 지난주에도 설교했지만 하나님이 집에서 심판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이 일어납니까? 가짜가 있는 거예요. 성령의 첫 열매가 되지 않고, 성령의 첫 열매가 되지 않고 성령의 첫 열매로서 삶을 살지 않을 때 바로 그 의인 가운데 악인을, 죄인이 아니라 악인을 갈라내는 역사가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했어요. 이제 너희들이 접붙임을 받았어. 이방인이죠. 생명과 상관없어. 말씀과 상관없어.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피로 우리가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됐습니다. 그거를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야, 내가 포도나무야. 너희는 가지야. 근데 너희들이 처음부터 내 가지가 아니라 접붙임을 받아서 이제 너희가 내 가지가 됐어.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 가지 됐으면 뭘 해야 되냐?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된다. 우리가 알다시피 포도나무 줄기에는 열매가 안 맺죠. 가지의 끝에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가 됐으면, 성령의 첫 열매가 됐으면 해야 되는 내용이 뭐냐?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된다. 그래서 그 말씀이 요한복음 15장 8절에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그러니까 열매가 없으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가 없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보이는 열매의 숫자가 많아야 된다는 의미도 있지만 성령의 열매가 되었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성령의 열매들이 우리 가운데 주렁주렁 맺어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에는 이 성령의 열매를 아홉 가지의 열매로 말씀하고 있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다. 이러한 내용들이 우리 가운데 열매로 맺혀지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성령 받은 또 성령의 첫 열매가 된 자의 바로 증거가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러한 열매를 가지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바로 그 다음 절에 갈라디아서 5장 24절부터 2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그러니까 성경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요,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쫓아오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죽어야 된다. 내가 죽어야 성령으로 살아나갈 수가 있다. 내가 죽지 않고서는 성령이 살지를 성령으로 살지도 못하고 성령으로 행할 수가 없다. 내가 죽지 않으면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럴 때 성령의 열매를 하나님은 한마디로 무슨 열매라고 표현을 하냐? 아름다운 열매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뿌리로 그리고 나무로 하는 가지가 되면 당연히 성령의 열매,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19절부터 20절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느니라. 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했죠. 하나님에서 심판이 일어나듯이 나중에 또 찍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죠. 신앙생활 하죠. 결론은 우리의 열매로 우리의 신앙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우리 스스로가 드러내는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아까도 말했지만 열매로 맺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내용을 또 디도서 2장 14절에서는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느냐?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바로 성령의 첫 열매요 성령에 이르는 열매를 맺는 자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우리를 접붙임을 하고 우리를 가지러 뒀느냐? 이 선한 일에 열심하기 위한 백성으로 삼아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 선한 일은 뭡니까? 선한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 하나님의 일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누가복음 4장 43절에 아예 우리에게 말씀했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여기 왜 왔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로 보내심을 입었노라.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신약 자기가 쓴 모든 편지에서 우리에게 줄기차게 말씀하시는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 믿었어? 성령을 받았어? 성령의 첫 열매 됐어? 그러면 복음의 열매 바로 전도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은 열매 맺게 하는 일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고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가 전도한 이 열매들을 맥주 감사절에 하나님 앞에 와서 바치는 일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6절과 10절에서 이 맥주절 감사절에 드려야 될, 바쳐야 될 열매를 이렇게 사도 바울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복음은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 도다. 10절에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러니까 선한 일을 통해서 선한 열매를 맺고, 선한 열매가 아름다운 열매고, 아름다운 열매는 뭐냐? 하나님을 아시는 것에 자라는 자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영접한 자들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6장 15절에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라고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가야 지역에 말씀이 전통화 된 거예요. 전파가 된 거예요. 성령의 열매가 뿌려진 거예요. 그랬더니 스데바나가 처음으로 영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뭐라고 하냐? 선한 열매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맥주절을 우리가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약에서 또 신약에서 우리에게 오순절 성령의 내용을 말씀받은 날을 우리가 맥주절에 그 감춰진 영적 그 의미를 우리가 말씀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성령의 첫 열매가 됐다면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말씀을 뿌려야 된다는 겁니다. 전도의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바치는 일을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신령한 진정한 맥주 감사 주일에 하나님의 백성이 해야 될 일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 35절부터 38절에 결론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인간 자연적인 날짜로 보면 아직 넉 달이 돼야 추수하는데 예수님이 볼 때는 어때요? 추수할 영혼들이 많다는 거죠. 벌써 내가 말씀을 증거하고 전파한 지 얼마가 됐는데 이제 말씀의 그 열매들을 맺는 일을 너희가 이제는 거두어야 되지 않겠느냐? 내가 말씀을 뿌렸으니.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3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영생에 이르는 열매, 성령의 첫 열매들, 또 그 성령의 첫 열매가 된 자들이 말씀을 뿌려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는 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초기에 벌써 이 말씀을 했어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는 일이 이 맥주 감사주일에 있어야 된다라고 요한복음 4장 36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이 하늘의 밀알이 되어 땅에 떨어져 죽으심으로 많은 열매를 맺는 일을 하셨듯이 우리도 이 주님이 뿌린 씨앗의 열매를 거두어 드리는 일을 우리에게 맡기신 겁니다. 우리가 언제 씨를 뿌렸습니까? 예수님이 다 뿌리신 거예요. 벌써 2000년 동안 뿌리신 거예요. 이제 우리가 그 내용을 거두는 일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을 오늘 맥주 주일을 맞이해서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그 내용들을 바쳐야 될 텐데, 첫 곡식들을 바쳐야 될 텐데 과연 내 바칠 광주리에 무엇이 있는가 한번 각자 스스로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만세전부터 말씀을 뿌려진 거예요. 저희들은 열매를 맺는 일에 아무 일도 할 수 없지만 열매를 거두는 일에 마지막 추수꾼으로 우리를 삼아주셨다는 것, 다시 한번 마음 가운데 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뭔가. 여러분 절기 있죠? 절기라는 건 명절입니다. 이 영어에 보면 feast라고 되어 있기도 하고 festival이라고도 되어 있어요. 그러면 명절은 어때요? 기쁨에 넘쳐 노래하고 춤춰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과연 저와 여러분들이 신령한 맥주 감사절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춤추고 노래하고 기뻐하는 일이 있는가? 과연 내가 열매를 맺어드리고 있는가? 이 열매는 뭡니까? 자기가 어떻게 살아왔다는 내용의 흔적이 되지 않습니까? 자기가 얼만큼 그 열매를 맺을 때 그 열매를 맺기까지 얼마나 내가 흘린 땀과 시간과 노력과 정력이 그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내가 애쓰고 간절히 기도한 내용이 바로 열매를 그 모습으로 나타나서 우리 앞에 드러나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내용이 됩니다. 그러므로 맥주 감사주일 매년 우리가 정말 습관적으로 기계적으로 보내드리지만 지키지만 절대로 열매 없는 또 알곡이 아닌 쭉정이가 우리의 열매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깨닫고 이제 성령 받은 자로서 성령의 첫 열매가 된 자로서 우리의 양손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많은 열매들을 주렁주렁 맺어 하나님께 바치는 우리 사랑제일교회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Let us pray together. 오늘 맥주 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구속의 은총을 받아 하나님 예수님의 열매가 되게 하여 주셨음을 먼저 아버지께 무한 영광과 찬양과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통해서 많은 열매 맺기를 갈망하시는 주님 앞에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어드리지 못함에 먼저 회개를 드려오니 저희들의 충성치 못한 내용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저희들에게 다시 한번 열매를 가지고 나올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As we celebrate the seventh week, the feast of the today, we first give infinite glory and praise to the fathers for granting us the grace of the redemption and making us the fruit of Jesus. However, even at this moment, we cannot bear beautiful fruit before the Lord who desire to bear much fruit through us, so we first repent. Please forgive us for our disloyalty and grant us another opportunity to bear fruit. 하나님의 좋은 씨앗을 받은 저희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많은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We who have received God's good seed honestly pray before God and ask Him to enable us to bear much fruit through the guidance of the Holy Spirit. 우리 각자가 아직도 헛된 영광을 구하고 서로 노엽게 하고 질투함으로써 성령이 임하지 못하는 성령적 심령들 되지 않게 해주시며 맥주절에 신약의 교회가 탄생했듯이 우리 모두가 간절히 성령이 임하길 기도하여서 마침내 성령의 불이 우리 각자의 심령 가운데 불붙게 하여 주셔서 사랑제일교회의 제2의 탄생을 이루는 일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저희들 모두가 새 예루살렘의 장제의 총회에 모두 참석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불거 나올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May we not become hurt that cannot receive the Holy Spirit by seeking vain glory, provoking one another, and envying one another. Just as the New Testament church was born on the day of Pentecost, may we all earnestly pray for the Holy Spirit to come so that the fire of the Holy Spirit may be kindled in each of our hearts and the second verse of the Love First Church may be accomplished among us. May we all become those who attend the assembly of the firstborn in the New Jerusalem. We pray earnestly in the name of our Lord Jesus Christ for all these things. Amen.